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연약하고 늘 어리석음이 많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저희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 붙잡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그 걸음을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한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공과는 주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각 성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뤄진 영혼들을 찾으시고 또 가는 곳마다 그 나아오는 문둥병자, 죄인들, 소경들 일일이 다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세리와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만나주시고 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가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자기들이 지켜온 율법과 또 자기들이 가르쳐온 그러한 사람의 윤례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이 잃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찾지 않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이 불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그 죄인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곤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아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늘 비판하고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 세리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포도주를 탐하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고 아주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천히 여김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에 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긴 예수님이시기에 이러한 죄인들과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만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뭐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러 왔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품어서 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 버려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의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친구가 될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어려우시죠?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명하는 대로 행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맞습니까? 네? 친구가 딱 세 분 계시네요. 다 의인이신가 봐요. 죄인이 아니시고.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의인이 되셔가지고. 네.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은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율법사 같은 그런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은 명령입니다. 영생은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에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또 그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앙망해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명령입니다. 복음까지도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네. 우리 영혼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되었습니다. 복음을 순종함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요구를 믿고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 맞으시죠? 네, 예. 이제는 친구가 많이 늘었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친구니까 맞먹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친구 되니까 이제 맞먹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먼저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담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을지며 18절 읽겠습니다.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물과 피를 전부 쏟으셨고 또 자기를 단 위에 불살라 드렸습니다. 왜요?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서. 그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죄인 된 나였습니다. 죄인 된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가장 값진 보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인 친구예요. 그 핏값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셨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밀한 사귐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원합니다.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큰 소망일 겁니다.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우리가 처음 받았던 구원, 처음에 깨달았던 그 사랑은 출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처음 받았던 구원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귈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더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노하우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과 친밀하신 분이 분명히 여기 다 앉아 계셔요. 다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으실 겁니다. 좀 그런 것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지더라. 우리 학생들과 그런 것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과 친해진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과 친밀하려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에 순종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않느냐.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 수 있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더욱 친밀하게 가까이서 교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더욱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친한 친구 있으시죠? 어떤 친구가 또 살다 보면 친해집니까? 친한 친구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만나면 친해져요. 그렇죠? 매일매일 얼굴 보면 친해집니다. 어렸을 때 집 앞에 살았던 친구들 친하잖아요. 매일매일 얼굴 보고 네 집 내 집 구별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친해진 겁니다. 자꾸자꾸 그 친구를 만날 때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언제 만나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또 우리를 낭만케 하고 그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관계하지 말고 항상 나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만나주신 분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나아오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란 말은 우리도 완전하게 행하란 말씀이 아니시죠. 물론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앞에 항상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아오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이죠. 매일매일 하루의 일상을 분주하고 바빴던 그 일상들, 또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용서해 주시는, 사유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만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좋은 친구고 친절한 친구입니다. 또한 친밀한 사귐은 동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 학교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 있죠? 어떤 친구들이 친해지냐면 같이 사고 쳤던 친구들, 그렇죠? 어쨌든 같은 마음으로 같이 뭐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짓을 했든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이렇게 동행했던 친구들, 같은 길에 섰던 친구들, 특별히 생각나고 특별히 친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이 늘 도서실에서 만났던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늘 또 사고 치는 데서 만났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많습니까? 네? 예수님,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과 더욱 마음이 깊어지고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왜 기뻐합니까? 네? 아무나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고난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만 고난받는 겁니다. 왜냐고요?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더욱 친해진다는, 더욱 친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친구들 이렇게 비난할 때 싸잡아서 비난하잖아요. 누구 친구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들,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쟁이란 말 듣는 거잖아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쟁이.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친구에게 고난 가운데 동행할 때, 또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비밀한 것들을 그 친구에게 톡톡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비밀한 것들을 더욱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우리가 처음 사랑보다 더욱 깊이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도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처소로.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재능을 들여가지고 우리는 친구를 사귀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누굽니까? 영원하신 친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영원하신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친구들이 영접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할 거고 또한 우리가 마음 들여서 전도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영접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났던 그 학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썽쟁이 그 학생들, 말 안 들었던 그 학생들이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을 소개할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분이 중2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고1 때 담임선생님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이 선생님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제가 말 안 들었는데 선생님은 늘 눈물과 기도로 간구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분명히 나와서 소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사로서 뿌듯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준다고 그랬어요. 영접. 영접은 손님 맞는 거죠.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원한 처소로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실 거고 그 다정한 친구와 함께 이제 예수님 손잡고 다정하게 천국에서 뛰놀 겁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초등부 때 그 찬양하세요 나오는 찬양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나는 야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아시죠? 나는 여친구 대신 하나님과 부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가끔 막 그 버스 기다릴 때 막 떠올라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이렇게 다리가 뒤꿈치가 막 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저도 모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손을 잡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그 교제하는 그 모습.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나는 남아있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는 그 모습 상상할 때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인과 가까이 하고 그 세리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공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하고 누가복음 15장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참 생각했어요. 그냥 요한복음 15장만 말씀하고 끝냈으면 좋을 건데, 그렇죠? 예. 끝내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뒷장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질문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율법과 또 그들의 지식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들의 가진 마음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는지 그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원망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손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교수법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교사니까 예수님의 교수법을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문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잡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서 우리는 그거 하나하나 배워가면은 좋습니다. 교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논증하십니다. 가장 좋은 논증은 생활 가운데서 아는 이야기, 자기들이 아는 이야기, 자기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던지는 거예요. 니네 그거 그렇지 않냐? 니네 그 상황에서도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충분히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자기 경험 속에서 아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렵게 막 설명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의 기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가르침에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학생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잘 끄집어내어가지고 스스로 그거 가지고 답을 얻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짧은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더욱 가르침을 보충 설명하고 가르침을 강화합니다. 강화. 그 가르침의 그 교육학에서 보면은 교수법에도 계속 심화, 강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맥락인데 점점점 그것을 강화시켜가면서 보충설명해가면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가르침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가 마음가운데 느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르침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는 마음.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양을 몰고 가다가 한 마리라도 잃으면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이고 들로 골짜기로 막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목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는데 내가 그 잃어진 이 영혼, 천한 말미보다 귀한 이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논증하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는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도 하나도 귀한데 열 드라크마로 압축시키는 겁니다. 더 구체화시켜서 열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불을 켜고 밤새도록 쓸며 찾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열 중에 하나 얼마나 귀하지 않냐. 무엇을 잃어버린 거냐. 드라크마를 잃었냐. 드라크마가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지 않느냐. 열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깨진 거다. 그 사랑이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 중에 하나도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한 아들이 배반하고 떠나갔다. 그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너희. 그 떠나간 그 사람을 아버지는 간절하게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한 만물보다 귀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상거가 뭔데 기다렸다가 받아주지 않았느냐?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신다.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른 양의 비유만 좀 저희가 좀 묵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른 양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뭐 그게 대수입니까? 99마리가 남아있는데 그러면 그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 놔두고 가요? 목자는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99마리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착군 목자는 위험에 처하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양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하나하나의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100마리가 될지라도 한 마리 한 마리의 사정을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목자는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양이 잃어버렸는지 아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는데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양은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기르던 개를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안 찾습니다.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는 기다려요. 그렇죠. 오겠지 하고 기다려요. 강아지 길러보셨잖아요. 예,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산에 가서도 잃어버려도요 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못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목자가 가는 길은 때로는 산길도 갈 수 있고 비탈길도 갈 수 있고 절벽길도 갈 수 있습니다. 험난한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에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의 눈과 목자의 마음에는 모든 마음이 오로지 그 이뤄진 양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가는 길이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양이 울고 있는 그 방향,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직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갑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으러 가서 반드시 그 양을 찾아서 목에 메고 오는 거예요. 목에 두 다리를 잡고 목에 딱 메고 다리를 꼭 잡고 오는 겁니다. 기뻐서 오는 겁니다. 목자는 반드시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양치기로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자기 양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지하게 되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따라서 갔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총명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서 영원한 지옥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무한한 사랑, 무한한 동정심, 하나의 양을 찾는 그 마음으로 가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몇 시천대도 개의치 않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목자한테 이야기하겠죠. 100마리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목자는 아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오로지 그 마음이 우리 죄인을 찾는 친구 대신 우리를 찾는 그 마음 때문에 이뤄진 영혼을 찾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그 수치, 모욕, 그 죄인의 친구라는 그 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멸시, 천대,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이 목숨까지 내어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게 우리 이뤄진 영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하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뤄진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죄인 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리나 나와보는 사람이 네가 세리냐? 네가 창기냐? 네가 소경이냐? 네가 문둥병자냐? 괜찮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옵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니? 내가 그것을 기뻐하였다. 괜찮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지 않느냐? 내가 친구 대신 너를, 친구 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열 자식 중에 한 자식 잃어버리면 편하게 자겠습니까? 한 자식 잃어버렸는데 아홉 자식은 막 대기업 총수라고 해봅시다.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평안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부모는 잃어버린 그 한 자식 때문에 발 뻗고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사랑이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의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는데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가슴에 새겼는데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처럼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사람 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간절히 내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누구야 어디에 있니? 너 왜 거기 숨어있니? 너가 있는 곳은 어디니? 하면서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숨어 계실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꺼내주세요. 고쳐지지 않는 그 죄악, 고쳐주세요. 그 죄악의 구렁에서, 수렁에서 저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으로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으면 즐거이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그 잃은 양을 찾으면 즐거워 어깨에 맨다고 말했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찾으면 그 찾은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어깨 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림 그려지십니까? 어깨 위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요,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매달려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였습니다. 우리의 진토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시편 113편 보겠습니다. 13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들의 방백과 함께 세우시며, 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 무더기에서 들어 올려서 어깨에 메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까지,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목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우리를 목 위에 그 붙잡고 계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자를 목 위에 올리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우리를 섬기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죄악만 감당해 주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 매어 있다는 겁니다. 죄만 감당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무거우시겠죠? 나 같은 사람 매달리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짐을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가볍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살을 빼야죠. 살 빼야죠. 무거우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더더기들, 쓸데없이 붙어있는 것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수고, 우리를 섬기고 계신 예수님의 수고를 가볍게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힘. 저 강아지,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강아지가 막 발버둥 쳐가지고 확 무서워가지고 확 던져버렸어요. 확 날아가더라고요. 힘 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깨 위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그것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편히 쉬면서 안식하고 잠잠히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수단과 방법, 자기 욕심을 쫓아서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그 인생을 걸고 편히 쉬십시오. 그것이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을 짐을 가볍게 드리는 것입니다. 살 빼고 힘을 빼셔야 됩니다. 이사야에서 6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날 동안에 우리를 안으시는 겁니다. 늘 안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 항상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반역했다. 반역함으로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께 반역하고 근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힘 빼시고 예수님 안에서 편하게 안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죄인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어깨 위에 드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구원해서 그 어깨에 메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깨 위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잠잠히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어깨 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그 예수님입니다.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양이 매달려 있고 고개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겠죠? 한 번씩 보면서 예수님이 한 번씩 쫙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쫙 보면서 잠잠히 그래 괜찮다 힘들었지 그래 안심해라 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뿌듯하신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친구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간절히 찾으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 어깨에 메는 그 삶을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그 사람들은 죄인들의 죄를 늘 지적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쯧쯧쯧 그랬습니다. 쯧쯧쯧 죄인들 비열한 인간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구더기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들 비록 연약하고 비록 죄 많고 비록 아무 소망 없어 보이지만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보겠습니까? 세리처럼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한 사람의 영혼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한 학생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목자의 마음, 잃어진 양을 찾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학생들에게 다가갈 때 학생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목자처럼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두면 찾아집니까? 어떤 수고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찾아가는 거여야 돼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진 양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서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줘야지만이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찾아오기를 바라고 네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절대로 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을 건져서 어깨에 메지 않으면 누가 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학생들을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비난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깨에 메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요. 그럴 때 반드시 그 학생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교사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올해 뭐 첫 모임인데요. 그냥 올 한 해도 너무나 좋은 공과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주님을 배반하여서 양처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저희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한 만물보다 귀히 여기셔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목숨을 내어줌으로 저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같은 친구를 저희가 늘 배반하고 늘 어리석은 마음으로 대하지만 항상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듯이 저희에게 나온 그 많은 학생들, 저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영혼들을 저희가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지런히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